세계 어디를 내놔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우리 성가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왕이 살고 있습니다. 한 왕은 가짜이고 한 왕은 진짜입니다. 가짜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인도해 가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쉬운 것, 쾌락적인 것, 넓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힘든 것, 참아야 하는 것,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거룩한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제시를 하면서 이 길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복된 길이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좁은 길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짜 왕의 목소리보다는 가짜 왕이 제시하는 것을 더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더 쉬워 보이고,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길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물론 외부에 있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결정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왕을 제대로 보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는 영적인 전쟁터인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진짜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이 세계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의 세계를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겉만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깨끗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수근수근하는 마음, 사기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정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그 순결한 모습이 실제로는 그 속에서도 순결한 모습, 겉과 속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래서 법이 없이도 살 수가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날에 한 천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천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만 명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녁에 12시가 되어도 학원을 갔다 마음껏 걸어와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딸아이를 저녁에 밖에 내어놓고는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12시 넘어서 들어옵니다. 요즘에 학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보내주면 될 것을 그렇게 늦게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잠도 자지 않고 12시 반까지 기다리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까지 딸이 들어오면은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잠을 잡니다. 천만 명 되어지는 성도가 있는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앞으로는 변화가 될 것이야 이렇게 미래형으로만 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성령 충만 받을 것이야. 나는 앞으로는 잘 될 것이야. 나는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는 변화가 될 것이야. 이 말만 하다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나는 잘 살 것이라고, 내일 나는 변화가 되어질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해 주셔야만 내 날이 되어질 수가 있지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변화가 되어질 것을 꿈꾸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가? 나를 다 내려놓을 때 그렇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때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내 마음에 단단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가들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에 결단코 음주량을 줄이거나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판사는 늘 이 절도를 하는 상습 절도범에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평일에는 좀 참으시고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에게 순종하는 삶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왕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끊되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끊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습 절도범에게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100번 훔칠 것을 한 번만 훔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씩 나아져 갈 것이야. 내가 10번 하던 것을 이제 조금씩 줄여서 5번, 4번으로 줄여갈 것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왕은 제쳐두고 가짜 왕의 말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는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왕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을 말하죠.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옥토를 말합니다. 돌짝밭과 같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말씀이 강력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튕겨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단단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기경이 되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토를 말하는 것이죠. 기경이 잘 되어지게 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요 튕겨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저 권사님이 받아야 될 말씀이고 하면서 튕겨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아멘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즉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을 따르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고자 해서 애를 써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하죠. 이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갈 때에 이 열매들은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리고 화평케 되어줍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어주면은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게 되어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있으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짜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게 되어주면은 저절로 이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여러분들을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가시는 진짜 왕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감동입니다. 내 안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과 깨달음과 내 마음의 결단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도록 내가 열어놓고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성막을 건축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설레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일어나서 염소 털을 가지고 성막에 사용되어질 실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그들이 그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안에 가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내 안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요 박수를 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감격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 이렇게 감동으로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때는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감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아노 뒤에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하면 십자가 세 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저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7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죄악들을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무들이 그 나뭇잎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제비꽃을 보는데 그 제비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꼭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꽃을 보면서도 울었던 것입니다.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춤을 춥니다. 그것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잘 표현하는 사람, 이 감동을 누리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병고침을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동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때로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이 너무 푸르고 저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요,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요,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이도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입니다.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지 아니하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요, 그 마음속에 참고 누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침묵하면서 점잖이 앉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표출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지만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한번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깨닫고 이 법궤를 하나님께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도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길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춤을 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감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순종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큰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원수가 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사울의 남은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겠습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근데 습관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족속에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지도 아니하셨고, 맨 남쪽에 있는 유다족 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 그 헤브론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다윗은요, 한 유다족 속의 왕으로만 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죠. 그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이 일개,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고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한계 족속,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져서 7년 6개월간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15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왕이 될 수업을 받았었고 고난을 겪었었는데 이제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겨우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왕만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을 볼 때 보잘것없는 왕이죠. 11대 1입니다.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이, 1개 지파는 다윗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백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좀 크게 시작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큰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그마한 구유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왕이 오신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고작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 왕 중 한 명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진짜 왕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가짜 왕은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입니다. 이 가짜 왕은 세력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세력이 작아 보입니다. 가짜 왕은 영역이 넓습니다. 나 진짜 왕은 남쪽의 조그만 헤브론 성 그 조그만 지역일 뿐입니다. 가짜 왕은 백성도 많고 군대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백성도 많지 않고 군대도 한 600여 명 정도 오합지졸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두 왕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나 가짜 왕은 사람이 세웠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가짜 왕은 아무리 진짜처럼 행세를 해도 그는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 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급해하지만은 진짜 왕은 작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왕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이 이스보셋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둘 다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왕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하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 왕은 세력이 커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조용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참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세력이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왕을 많이 무시하면서 삽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왕은요,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진짜 왕을 알아보기를, 그래서 그 진짜 왕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한한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왕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왕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결박을 풀게 하셨고 간수를 잠들게 하셨고 잠겨됐던 옥문을 그 옥문을 그냥 열어주시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참 놀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하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에 또 팔레스타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 지난번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그 CBS 방송국에서 방영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미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발췌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그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들이 보냈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아버지가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그리고 8살 먹은 딸과 그리고 갓난 아기 여자아이를 살해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인을 살해한 이유는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 부인이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슬림으로는 금지가 되어져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죄의식 없이 이렇게 그 아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슬림 그 코란에 보게 되면은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두 딸을 산채로 그냥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경찰에는 보고하기를 삼촌이 이 아이들의 삼촌이 이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아마 잡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자기의 죽은 가족을 매장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15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그곳을 파보니까 그곳에 두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두 여자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으로 이게 대서특필이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 두 아이를 땅에 묻었다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이 아버지는 처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큰 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터번을 쓰고 있던 이 방송 여기자가 딸에게 묻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땅속에서 15일을 살 수 있었느냐? 그리고 저 갓난 아기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속에 있을 때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먹을 음식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매일 깨우셔서 자기 젖먹일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텔레비전 내용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으로 그리고 그 이웃나라까지 번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슬림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무슬림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은 예수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한한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어느 왕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어느 왕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조그만 감동들, 이러한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면서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내 진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조그만 감격을 주실 때에 그때는요,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두 왕이 있습니다.